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이죠.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들보가요, 왜 그 대들보라고 하는 큰 기둥, 나무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 거기 이렇게 가로질러 잡아주는 게 들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한옥집 생각하면 이제 그 위에 이제 두꺼운 나무 기둥이 들보라고 합니다.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나게 큰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티는 얼마든지 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거죠. 그래 이런 말씀이지 하다가 문득 들보를 찾아보니까 티는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거지만 들보는 절대로 눈에 들어갈 수 없고 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작은 티는 잘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의 단점이나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쉽게 보이고 잘 느껴지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단점은 어떤지는 그 상대방에 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쩌면 알고 있지만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내 단점,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모습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할 때 될 수 있으면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취합니다. 내가 불리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불리했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만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억울한 마음이 때로는 듭니다. 내가 꼭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뭐 아내든 뭐 친구든 직장의 동료든 누구든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손해본다라는 마음이 들고 내가 좀 더 불이익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면 어쩌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은 채 상대방의 티만 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꼭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식의 때로는 모습들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내가 불합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힘든 것만 요구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해주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 나는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 내 삶에 이런 것들 채워주시거나 해결해주시는 거는 극히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뭔가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나만 무엇인가 애쓰고 힘들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신앙생활한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말은 하겠지만 내 마음에서 느끼는 내 중심은 억울하고 손해보고 하나님 나한테 별로 해주시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떤 내가 그냥 배운 것 그리고 말씀으로 통해서 읽었던 것을 갖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의 중심이 느끼는 것의 그 차이 그 차이를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상에서의 어떤 많은 차이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도 하나님께 더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뭔가 불합리하고 손해보는 어떤 일들을 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해놓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위에 쭉 올라가 보면 3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양은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불러내는 대로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의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요. 묵상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문제 앞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때론 내가 하기 싫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머리는 이해되고 인정되지만요, 내 삶에서 은혜가 넘치고 문제가 잘 해결될 때는 충분히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때로는 불합리한, 무리한,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요구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쳐있고 어렵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 감정이 요동치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에게 굉장히 힘든 요구인 것처럼,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또 나한테 이런 것들 하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귀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을 하죠.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성령님이 우리를 아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아시지, 예수님의 나를 아시지.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기록된 그 안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 히브리어에 나오는 야다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라고 할 때 그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와 부부가 동침을 한다는 걸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의 가장 깊은 뜻은 경험하여 안다는 거죠. 그냥 겉으로 정보로 그냥 대충 건너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을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도요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 동침도 똑같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신이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직관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차원이 떠나서 하나님 그분도, 예수님 그분도 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경험하여서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 인간이 우리의 편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알까라고 하는 이해할 때 그 이해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아시겠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를 아시겠지, 그냥 이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추상적인 느낌이지만 내가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듯 하나님 그분도 나를 경험하여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하여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여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그분도 늘 함께 계셔서 내가 더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 어려움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느끼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분도 내 힘든 상황 가운데 같이 계셔서 그 힘듦을 같이 느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즐거워하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내가 때로는 어떤 것을 슬퍼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그분이 알아가시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알아가신다라는 것.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안다. 그냥 멀리 떨어져 계셔서 신인 어떤 능력으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상황 안에서 내 모든 감정, 생각 이것을 함께 하나님이 경험해 가시면서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 하나님 그분은요 심지어 우리가 못해 우리가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 내가 어려워하는 게 뭔지 너무나 잘 아세요. 왜요? 그분께서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늘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경험한 게 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은 나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요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먼저 그분이 나에게 하시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먼저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아셨던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알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알아가실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단순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먹을 것을 먹이는 게 선한 목자의 역할의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분의 역할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를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와 모든 경험을 같이 하셔서 내가 어려움이든 두려움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기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왜 저렇게 어려운 걸 나에게 하라고 할까? 왜 저렇게 힘든 걸 자꾸 나에게 요구하실까? 마치 언제까지 나를 뭔가 제 대가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만큼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또 나한테 뭔가 이런 걸 또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고 힘들게 이렇게 싸워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면 정말 그분이 나를 경험하여 정말 나를 아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경험하여 아시는 그분이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요, 내가 어떤지를 얘기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받아줄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인가 그분께 나를 이해시키려고 많은 이야기들 꺼내놓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 경험을 다 같이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한마디 토하면 그분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분께 나아가,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막 그 중언부언하듯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만 토해도 그분이 다 아시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 무엇인가 나를 포장하려고 그분께 나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죠. 그분 앞에 가면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풀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의 단점도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의 잘못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쉽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포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가 이렇게 해야 한다. 때로는 너가 이 길로 가야 한다. 때로는 너가 이런 삶 살아야 한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좋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불합리한 요구고 나에게 뭔가 손해보게 만드는 요구고 나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지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일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들어도 뭔가 그렇게 뭔가 내가 힘든 걸 또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그냥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은 나를 안다면서도 이것도 하나 해결해 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또 나에게 그런 걸 말씀하실까?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하여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청한 상황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느껴주셨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 보려고 해요. 우린 자꾸 상황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감정을 더 믿어버려요. 내 감정이 두려우면 나쁜 것, 내 감정이 무서우면 싫은 것, 그렇지만 내가 감정이 좋으면 좋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상관없이 내 감정이 좋은 게 좋은 것.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적인 평강을 주시죠. 맞아요. 내적인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그 내적인 평강과 내가 무엇인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라갈 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평강과 위로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누리는 위로, 그분으로 누리는 평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뭔가 기도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막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기적들 많이 경험했어요. 신약 때 예수님 오셔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나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그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리는 것들을 알아야 끝까지 그분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지, 무엇인가 대단한 걸 경험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다시 한번 나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내가 때론 대가가 필요하다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의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좀 그렇게 사라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2016년 저희들이 한적한 곳에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이분들 만나는 삶을 갖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 만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 것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바꿔갈 수 있는 삶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아시고 아시는 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축복하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